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5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유튜브로는 AWR 코리아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9시에 9,895kHz로 밤 11시에 9,800kHz로 다음날 오전 6시에 9,695kHz로 각각 1시간씩 방송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밤 10시에 15,67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에 15,50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4월 13일 수요일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 창세기 4장 9에서 16절을 읽어보라.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이유는 무엇인가? 가인의 죄와 그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 것이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질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이 메아리 친다.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메아리는 에덴에서의 죄와 지금 가인이 지은 죄 사이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내 보여준다. 후에 일어난 죄, 가인의 죄는 앞서 일어난 죄, 아담의 죄의 결과였다. 가인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부인한다. 아담은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는 했지만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인은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공공연히 반항한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라고 세 번째 질문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확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저지른 살인에 대해 알고 계셨고 그의 합당한 행동을 하실 것이었다. 인간의 타락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일어나리라고 한 그 일이 아벨에게 일어났다. 아벨은 땅 속에 있었다. 창세기 4장 14절을 읽어보라. 내가 주의 낯을 뵈옵지 못하리니 라고 한 가인의 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아벨의 피가 땅에 부어졌기 때문에 땅이 다시 한번 저주받게 되었다. 그 결과 가인은 하나님 멀리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는 선고를 받았다. 가인은 하나님의 선고를 들은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임재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된다.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의 냉혈한 살인과 하나님께 대한 직접적인 반항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여전히 자비를 베푸셨다. 비록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살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해 주셨다. 그 표가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었다. 교훈입니다. 가인은 자기의 죄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비를 베푸셔서 그를 보호하는 표를 허락하셨다. 묵상.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창세기 4장 14절.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입니까? 죄인으로서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적용.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너무나 자주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핑계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보여주실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영감의 교훈입니다. 죄인들의 조상이 된 가인. 가인은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시 사형을 받아 마땅하였지만 자비로우신 창조주께서는 그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셨다. 그러나 가인은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만 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반항하는 생애를 살았고 결국 대담한 버림받은 죄인들의 조상이 되었다. 부조화 선지자 78.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보여주실 때 그 죄를 모른 척하지 않을 수 있는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죄를 깨달았을 때 핑계하지 않고 즉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힘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늘 가족 여러분, 혹시 힘이 필요하신가요? 힘이 필요한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라. 우리의 사상과 목표가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내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주의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파리에 가면 파리를 대표하는 상징물 에펠탑이 있습니다. 파리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라봄으로 힘을 내는 것. 그런데 에펠탑은 처음부터 힘이 되는 심볼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1889년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 기념으로 파리 만국 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 당시 발표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에펠탑 구조물이 철근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도 파리의 느낌은 우아하고 고상한 도시에 그런 큰 철근 구조를 세운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다는 것이 주된 사람들의 반대였습니다. 프랑스의 대문호 모파상은 에펠탑이 완공되면 나는 파리를 떠나겠다고 이야기할 만큼 당시 파리 당국의 그 에펠탑은 애물단지가 되고 세워지고 20년 만에 1889년부터 1909년까지만 세워놓기로 잠정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어 해체 위기를 맞았을 때 통신사에서 송신탑으로 사용하겠다고 이야기하며 파리의 프랑스 시민들은 모두가 다 그것을 계속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보다 보니 에펠탑과 친해지게 된 것입니다. 점점 익숙하고 점점 멋있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조형물의 가치를 인정하고 전 세계가 인정하는 파리의 에펠탑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습니다. 그런 장소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점점 볼수록 힘이 나게 되고 좋아하게 된 것을 오늘날 에펠탑 효과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통해 힘을 얻고 무엇을 통해 새힘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사야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힘은 헬라어로 게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는 영원한 힘, 불가능이 없는 힘, 신실한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엔 참 어려움이 많았던, 사건이 많았던, 문제와 시험이 많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 예수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전체적으로 볼때 죽음의 직면에 있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흔히 목동을 생각하면 평화롭고 여유로운 삶을 떠올리지만 다윗은 그런 부류의 목동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자와 곰은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닙니다. 다윗은 당시 양을 치면서 혼자 사자와 곰등 맹수들과 싸워서 이겨야만 했습니다. 또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골리앗 사건입니다. 그 일로 인해 다윗은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왕이었던 사울이 그를 미워했고 그 때문에 다윗은 늘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다윗을 가까스로 죽이려고 했고 적국의 블레셋을 넘겨 죽이려고도 했으며 그의 모든 신하와 아들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그는 죽음에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되었지만 그의 삶은 여전히 험난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전쟁을 일으켰고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도 주변국들과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 편안하게 살것 같았지만 그의 말년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나라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윗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왕궁에서 나와 도망을 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죽겠네라는 말을 하지만 다윗은 늘 죽음과 맞닿아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까이 두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당한 고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그 기간을 통해 사울에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셨고 백성들에게도 교훈하시기 위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기 좋은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모든 백성이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왕이 되기까지의 광야 생활은 훈련의 시간으로 허락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고난의 끝이 온것 같았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죽음 앞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다윗은 정말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의 심정을 성경 주석은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힘의 근원이었다. 다윗이 이 간증을 할 때는 정확히 언제였을까요? 다윗이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목숨을 노리던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날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후에 이 간증을 노래로 표현한 시가 바로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이 우리에게 언제 세임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을 총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조적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19절까지는 여호와를 사랑할 때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힘을 얻는다. 그리고 30절에서 마지막 50절까지는 여호와를 찬양할 때 힘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 문장, 여호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는 이 세 문장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면 여호와를 사랑할 때 힘을 얻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 1절과 2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혹시 무엇인지 찾으셨나요? 네, 그것은 바로 나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실질적인 보호되심에 대한 기쁨의 표현,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굉장히 친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학생 전도사로 있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께서 졸업 선물로 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지금도 그 책이 기억나는 이유는 그 책의 내용이 좋아서이기도 하지만 그 책 맨 앞에 짧은 목사님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백성을 위해 눈물을 흘리는 주님의 종이 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의 앞길에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다음에 나오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쓰여진 고백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전혀 교만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래서 저도 그때 꿈을 꾸기는 나도 나중에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참된 목자가 되고 싶다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옆에 한 사과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과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이 사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맛있다고 소문난 봉화사과입니다. 이 사과가 더 맛있는 이유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생각하며 사준 사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과에는 사랑도 담겨 있습니다. 이 사과가 맛있을까요? 맛없을까요? 정답은 먹어본 사람만이 아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8절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맛보다 라는 단어는 타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음식의 맛을 본다 라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알지어다 라고 단어는 라마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눈으로 직접 목격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성경의 알지어다 라고 하는 또 다른 히브리어로 야다아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한 정보 차원의 지식이 아닌 경험의 근거를 둔 살아있는 지식을 말할 때 쓰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머리로 인식하고 머리로 아는 정보의 수준의 지식이 아닌 삶을 통한 구체적인 체험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이와 똑같이 쓰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여기서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단어에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안다 라고 하는 의미와 동의어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제가 한 선수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 선수 중에 축구를 대표하는 선수라고 하면 정말 어린이서부터 어른까지 할 것 없이 모두 손흥민 선수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함부르크에서 15억 연봉 받는 선수가 이제는 150억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2019년 세계를 대표하는 공격수 15명을 선발하는 후보에 거기에도 들었던 선수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중에 손흥민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제 아들 8살, 10살 아이들도 손흥민 선수를 알만하니까요. 춘천에 손흥민 선수를 위한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춘천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손흥민을 알고 있는 이만큼 손흥민 선수가 저를 알까요? 그러면 이것은 기노스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손흥민을 아는 것만큼 손흥민 선수도 저를 알아야 그것을 기노스코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기노스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부부간의 서로가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연합하는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노스코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연합하고 교제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이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주석에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다는 것은 영적 지식을 얻고 활력을 얻어서 그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늘 가족 여러분, 하나님과의 둘만의 추억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마음을 지키고 계신가요? 양보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감격의 그 신앙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시절에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선한 일이 있어 하나님과 함께 성경 통독을 하겠다고 결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율학습 시간 시작 전 매일 청소년 교과 공부와 함께 성경 통독을 5장씩 읽으리라고 결심을 하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분주하고 어려울지라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 3학년 성경을 2번 읽고 군대에서는 시간을 내어 성경을 4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은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신앙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큰 교제의 시간이 되었음을 지금 돌이켜보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는 성경을 통해 일어납니다. 그것이 나만의 둘만의 하나님과의 나만의 둘만의 추억이 될 때 그 감격을 유지하고 그 신앙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말씀이 혹시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 내용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증인은 누구인가요? 직접 보고 들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주석에서도 이렇게 주석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이 없이는 진정한 기독교의 증인이 될 수 없다. 이제는 우리 모두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이 누구신지라고 질문을 듣는다면 누가 그러던데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며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는 참된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 신앙을 맛보고 알아가는 성도, 신앙이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는 성도, 그러기 위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8편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부르짖으면 가까이서 들으시는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존재가 아니라 가까이 친밀하게 계시는 분임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경험하는 신실한 믿음의 하늘가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미국 대형교회의 30살로 부목사를 지내고 있었던 제리드 윌슨이라고 하는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마음 건강에 대한 책을 쓰면서 그의 중점 사역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했던 젊은 목사였습니다. 근데 그의 사역은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 회복시키는 사역이었는데, 그런데 제리도 윌슨 목사가 어느 날 자살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자살을 한 그날, 자살을 한 성도의 장례식을 인도하고 와서 본인이 자살을 했다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살하기 바로 전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자살 충동을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우울증을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언제나 불안을 치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정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정과 평안을 주십니다. 이렇게 말로는 고백할 수 있고 글로는 고백할 수 있지만 정작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것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음에 충전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새 힘을 얻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구원과 멀어질까 염려하노라. 우리는 때때로 믿음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영감의 글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진 훌륭한 결심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세상의 온갖 서약이 악습의 힘을 깨뜨릴 수 없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진 후에야 비로소 모든 일에 절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순간도 우리 자신을 죄에서 보호할 수 없다.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면 삶에서 자꾸 불평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불순종할 때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때때로 시련을 통해 그분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매 순간 예수님을 쳐다보고 살 때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사울의 손에 건져주시고 왕이 된 후에는 이제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연약한 믿음으로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암논과 압살롬 이 아들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또 도망을 갑니다. 문제가 끝나면 이제 만사형통일까요? 아닙니다. 문제와 시련은 또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삶에는, 우리 교회에는 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고난의 길이셨고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길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면 우리 예수님께서 새 힘 주시고 피할 길을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축복된 자리에 앉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새 힘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도 당신의 남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제1장 나의 어린 시절. 평생 불행하게 지낼 것을 생각하니 견딜 수 없었다. 도무지 사는 데서 기쁨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살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나 죽기도 두려웠다. 왜냐하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우리 집에 찾아온 친구들은 딱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망쳤다라고 말하고 나를 그렇게 만든 소녀의 아버지를 고소하라고 나의 부모에게 권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화평을 원하셨다. 만일 고소를 해서 내 건강과 모습이 원상태로 회복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못할 바에야 그런 충고를 따라 원수를 만드는 것은 최선의 길이 아니라고 말하였다. 의사들은 내 코 속에 은철사를 넣어 그 형체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심한 고통이 따르는 데다. 내가 많은 피를 흘리고 신경에 심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잠깐 동안은 효과가 있겠지만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여겼다. 나는 거의 해골처럼 말라버렸다. 이때 나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 친구들은 집을 찾아올 때마다 어머니께 죽음에 관해 내게 이야기해 주었는지 물어보곤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서 자극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갈망했다. 그래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진심으로 기도했다. 마침내 나는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또한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열망했다. 나는 눈 쌓인 어느 겨울 저녁, 환히 빛나는 상층부 아래로 성난 듯 붉은 기운이 눈을 핏빛으로 물들이며 하늘을 여닫는 것처럼 보이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동네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침대에서 나를 안아 창문가로 데려갔다. 나는 매우 기뻤다. 나는 예수님께서 오고 계신 것으로 생각하고 그분을 보고자 열망했다. 마음이 벅찼다. 나는 기뻐서 손뼉을 치며 내 고통이 끝났다고 생각했으나 이내 실망하고 말았다. 그 이상한 광경은 하늘에서 사라졌고 다음 날에도 태양은 평소처럼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나는 매우 천천히 원기를 되찾아갔다. 어린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게 되자 나는 우리의 외모가 때때로 친구들에게 받는 대우를 다르게 한다는 쓰라린 교훈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내가 불행한 일을 당하던 당시 아버지는 조지아에 가 계셨다. 아버지는 돌아오자마자 자녀들을 포옹하였다. 그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나는 겁먹은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어머니가 나를 가리켰다.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아버지는 내가 불과 2, 3개월 전에 건강하고 행복했던 모습에 그 어린 엘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이 사실이 내 감정을 칼로 도려내듯 아프게 했다. 그러나 나는 비록 마음은 찢어지는 듯 하였으나 즐거운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다. 나는 그 어린 시절에 나의 불행을 여러 번 민감하게 느끼면서 지냈다.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진 나의 감정은 큰 불행의 원인이 되었다. 나는 상처받은 자존심과 상하고 가련한 정신으로 때때로 조용한 곳을 찾아가 날마다 겪어야 할 시련들을 우울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했다. 눈물을 통한 고통의 해방도 내게는 찾아오지 않았다. 나의 쌍둥이 자매처럼 나는 쉽게 울 수가 없었다. 마음이 무겁고 찢어질 듯 아팠으나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종종 눈물이 내 슬픔을 씻어서 나를 고통에서 멀리 벗어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느꼈다. 가끔은 몇몇 친구의 친절한 동정이 나의 우울을 씻어주었고 내 마음을 억누르던 괴로운 짐을 잠시나마 사라지게 했다. 그 당시에 세상의 즐거움이 내게는 얼마나 헛되고 공허하게 보였던가. 나의 어린 친구들의 우정은 얼마나 변하기 쉬운 것이었던가. 이 어린 친구들도 넓은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다. 예쁜 얼굴, 아름다운 의복은 그들의 마음을 끈다. 불행히도 이런 것들이 사라져보라. 우정은 덧없이도 냉랭해지거나 깨지고 만다. 하지만 구주께서는 내가 그분께로 돌아갔을 때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는 고통 중에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찾았고 위로를 받았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깨달았다. 나의 건강은 나빠져만 갔고 가망이 없는 듯했다. 나는 2년 동안 코로 숨을 쉴 수 없었고 학교도 거의 나가지 못했다. 나는 공부하고 배운 것을 잘 간직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담임 선생님은 나에게 불행을 초래한 그 소녀에게 내 학습을 돌보도록 지시했다. 그녀의 임무 속에는 필기와 다른 학습을 돕는 일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그 아이가 내게 입힌 큰 상처에 대해 생각하지 않도록 하려고 주의하였지만 그 아이는 언제나 그 일에 관하여 진정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그 아이는 친절했으며 절대로 화를 내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어려운 역경 속에서 배우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면서 슬픈 마음을 금치 못하는 것 같았다. 오늘은 마지막 시대에도 당신의 남은 교회를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으로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 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울이나 금반지, 결혼시계를 교회 건축을 위해 바칠 수 있나요? 나의 귀중품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일에 헌신할 때 재물과 재능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함을 의미할까요? 육적으로 사용되던 거울이 영적인 물두멍으로 바뀌었을 때 헌신자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물두멍의 물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거울은 단순한 값싼 예물이었나요? 아니면 전신의 단장을 더욱 귀하게 여긴 희생어린 예물이었나요? 값싼 예물과 희생어린 예물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물두멍은 무엇이며 무엇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나요? 또한 무엇을 표상하나요? 출애굽기 38장 8절 그가 노스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물두멍은 번제단과 성막의 문 사이에 있었으며 깨끗한 물을 담아 놓은 큰 그릇이었습니다. 물두멍과 그 받침의 크기는 자세히 설명되진 않았지만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은 상당한 크기의 반구형 대야였습니다. 번제단에서 피흘린 봉사를 마친 제사장은 성막에 들어가기 전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어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이 죽느냐 사느냐가 걸린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물두멍은 또한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청동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당시 청동 거울은 값비싼 것으로 여인들이 가장 아끼는 소장품이었습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바친 것은 세상을 버리는 것의 상징이었습니다. 자기 모습을 비춰보고 자랑스러워하던 자기 사랑의 도구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였다는 것을 나타내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육신을 돌보거나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교훈을 줍니다. 여기서 거울은 동판 거울을 가리킵니다. 번제단에서 제물이 간압됨으로 죄의 용서를 받았지만 더럽혀진 몸을 씻는 의식이 필요한 것처럼 회심한 죄인들도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는 것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거울로 만든 물두멍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신을 먼저 드린 헌신입니다. 이 여인들이 거울을 드리기 전 우리가 하나님 일에 헌신할 때 재물과 재능에 앞서 먼저 우리 자신, 우리 마음을 드려야 함을 교훈합니다.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두 번째, 자신의 필수적인 것까지 드린 헌신입니다. 이 여인들은 자신들의 필수품인 거울을 드렸습니다. 희생적인 헌신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헌신과 동일합니다.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바친 가난한 과부도 동일한 정신으로 하나님께 가장 절실하고 필수적인 것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용도를 변화시킨 헌신입니다. 여인들의 헌신은 육적 용도로 사용되던 것이 영적 용도로 쓰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썩어지는 밀알의 희생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희생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물두멍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두멍은 받침과 함께 노수로 만들어졌으며 회막과 단 사이, 솔로몬 성전 경우는 전 우편 동남에 위치했고 언제나 그 속에 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물은 제사장들이 회막을 출입할 때 수족을 씻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물두멍의 재료로 사용된 놋은 특별히 회막 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의 거울이었습니다. 거울이 물두멍으로 바뀐 것에도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는 율법은 우리가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입니다. 우리는 또한 그 거울 안에서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때 여인들의 거울이었던 그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은 자신의 더러움과 그리스도의 깨끗함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특별히 물두멍의 물이 수족을 씻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본을 보이신 세족 예식과도 관련이 있고 세족 예식이 작은 침례와도 같은 것이므로 중생의 씻음을 함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그 물은 더러운 것과 죗된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죄의 씻음, 즉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죽어야 할 죄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산 제물이 되었습니다. 산 제물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어야만 합니다. 제가 이제 큰 명절을 앞두고 실제로 경험했던 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층에 살고 있는데 다른 때는 바빠서 하지 못하고 이 명절 전 휴일을 맞이해서 그 계단 청소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좀 밤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 밤이다 보니까 계단에 불이 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 빗자루를 들고 3층부터 1층까지 쓸어 내려가는데 이 빗자루 그 끝부분에 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망가져서 그냥 쇳덩어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잡고 아주 열심히 계단을 쓸었습니다. 3층부터 1층까지 다 쓸고 이제 마지막을 정리하고 나오는데 그때 손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보니까 물집이 잡혔고 그 물집이 터져서 피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픈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청소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딸이 올라올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은 아픔을 잊게 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들을 위한다고 생각하니 아파도 아프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이와 같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이 그 아픔을 잊게 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스가랴 13장 6절에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번 설날 손바닥에 물집이 터지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가진 최고로 좋은 거울을,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물두멍은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청동 거울로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해 희생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세 번째, 물두멍의 물이 수족을 씻는 데 사용되었으므로 그리스도께서 모분을 보이신 세족 예식과도 관련이 있고 세족 예식이 작은 침례와도 같은 것이므로 중생의 씻음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그 물은 더러운 것과 죗된 것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었고 따라서 죄의 씻음 곧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Thank you.